말씀 위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는 우리 예배이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주의 말씀 나눕니다. 내 것은 누그러뜨리시고 당신의 것 채우게 하실 때에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해주실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낯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최근에 읽을 만한 책을 찾다가 흥미로운 책 하나를 좀 발견했습니다. 모놀리틱 스톤, 빛으로 그린 바위라고 하는 건축서인데요. 한 건축자가 이제 부산의 어느 건축주에게서 의뢰받은 건물을 건설하며 기록한 글과 사진으로 엮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제 모놀리틱 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 저 건물의 이름입니다. 한 덩이의 바위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건물 독특하게 생겼지요. 보이는 것만큼 구조도 매우 독특합니다. 어깨를 움츠려서 겨우 통과하면서 들어갈 만한 문인데요. 또 그 문이 아주 무겁도록 건축가는 그리 설계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양팔을 뻗으면 벽의 양면이 이렇게 양면을 잡을 수 있는 석평 정도, 세평 정도 되는 아주 좁은 내부라고 합니다. 창문은 없고요. 오직 천장으로부터 빛이 스며드는 어두운 채광을 일부러 그렇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역설적인 것은요. 이 세평 되는 건물은 대지 40만 평 되어지는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책은 건축주가 왜 이 작고 특이한 건물이 건축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게 좀 많이 흥미로웠습니다. 건축주는 자기 어머니 생전의 기도를 기억하고 형상화하여 간직하는 처소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글 서문에 보면 건축주의 어머니는 생전에 집 옆에다가 작은 토굴 하나를 만들고 매일같이 그곳에 들어가 웅크리고 종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건축주가 어린 시절 평생을 보아온 것이죠. 이제 그 아들은 장성하였고 어머니의 기도와 모습을 이제 자기도 따라 그리 기도하기를 원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건축주의 소망에 따라서 건축가는 자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서 그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모델링 되어져 있는 기도의 처소를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진 땅이 넓고요, 돈이 많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어떤 건물 짓겠습니까? 더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 짓겠지요. 그런데 건축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전 작은 토굴 속 거기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던 내 어머니의 모습 닮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크고 강하며 아름답고 멋진 것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거나 작은 것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늘 고민 많은 것이 우리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우리네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게 바로 믿음의 인생들 우리네 삶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인생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건 기도입니다. One and only, 하나이지만 유일한 것. 믿음의 인생에게 오직 하나 있는 능력이라곤 기도입니다. 비록 기도 하나뿐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네 전부인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서도 나의 기도 처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웅크리며 주를 찾아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는 주를 믿는 자의 특권이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하자 강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불가능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만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기도는 그의 능력에 대한 요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가 내게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바로 기도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과의 단절을, 하나님과는 연결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주께 우리는 매일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기도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요즘 어떻습니까? 나는 꾸준히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듣고 본 대로 기도하려 애쓰고 있느냐란 말입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유산을 우리가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 못하는 데 이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지요. 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그 이유를 찾는 시간과 노력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도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말씀 준비하며 그리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이해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삶에서 이를 실천하고 그래서 기도의 유산 세워볼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죠.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말씀은 이것에 대해 늘 요청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런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앞에서 말했지만 참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중에 딱 하나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낙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왜 기도 중에 낙심될까요? 왜 기도 중에 실망할까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될 때 있고요.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 없으니까 낙심되기도 합니다. 뭐 나아지기는커녕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낙심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기도의 동력 상실하고 기도 멈추곤 하는 게 우리네 삶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다. 실망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해볼까요? 실망하지 말고 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실망치 않고 기도해야 할지를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비유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재판장 원래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공평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전혀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정과 자비, 애당초 이런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 재판장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러한 사람이 재판장이었다라는 사실과 더 큰 문제는 그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꼭 받아야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악한 재판장에게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사람,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상황을 설정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 여인이 과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이었으니까 당시에 얼마나 큰 멸시와 천대를 당했을까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크게 무시당했을 법한 여인인데 최악의 재판장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 없었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최악의 설정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태도요. 악한 재판장을 통하여서 나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녀가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갑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념과 매우 번거롭다라고 말하는 재판장의 말로 또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어떻게까지 생각합니까? 내가 그녀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마도 끊임없이 나를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리라.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여인 처음에 이 재판장에게 철저히 무시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간에 보면 이 재판장이 그녀의 소원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하려면 실망할 겨를 따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도 그래서 꾸준히 재판장 찾아간 것이죠.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 열심이, 그 절박함이 문제 해결을 이루어냅니다. 이 비유 잘 알고 있지요. 네, 이 비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울함 던져버리고요, 주를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더욱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를 막아서는 수많은 것에 내 시간과 마음과 의지 다 빼앗기고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일은요, 생각보다 심각한 의미를 동반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잘 표현합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적인 대화라 그렇게 표현 많이 하죠. 기도가 멈춘 것,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낙심된 것은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말씀 드렸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알려드렸는데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응답 없다고 기도 멈춘다? 이제 당신은 내 사랑, 내 관심 받을 자격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하고 멈춥니까? 그러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도 없겠죠. 기도를 멈추면 죄입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선 사무엘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낙심됐다, 기도를 멈춘다, 쉰다.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그 개념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기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그의 희생과 노력, 애씀과 사랑, 섬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회복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그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의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끝 아니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선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자에게 실망한 시간도 좌절할 여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전한 간구자에게는 주께 부활 제목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제대로 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한 기도 쉬지 않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기도의 소홀한 게 거룩함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요. 여러분의 거룩함은 평안하십니까?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기도를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결과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일로 낙심된다라고 하여도 기도만은 절대로 그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요,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 안 멈출까요? 이루어지리라 믿을 수 있어야 기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 기도 멈추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끝끝내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근거가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사실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다 가져서 가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네 삶도 참 의심 많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거들 있어야 우리도 믿고 기도하겠죠. 그럴 때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이죠. 주님 근거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근거는 이외에도 충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도 성경에 가득가득합니다. 관건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에 이 약속과 근거를 믿고 내가 오늘의 삶에서 기도할 것인가 말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가 어느 날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기도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채플이 다 끝나고 한 학생이 이 템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으라고 하는 그런 미신 같은 거 믿으라고 오늘 설교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우연의 일치를 하나님의 응답이라 기도응답 받았다고 억지로 그렇게 억지 부리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그가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리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 우연입니까?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의 능력입니다. 간구하지 않고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기를 팔에서는 곤란합니다.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믿고 기도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즘에 미국하고 유럽에서 축구 대회들이 각각 대륙별로 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참말로 요새 확 뜨는 선수 하나가 있는데요. 스페인의 그 주전 공격수인 라멜 야말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놀라운 게 2007년생 16살인데 스페인이라고 하는 강팀의 주전 공격수입니다. 볼 때마다 나는 16세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부르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이 선수를 부르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슈퍼크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크랙인데 아주 대단한 크랙을 하는 선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수를 말하냐면 상대팀이 밀집 수비를 하여서 도무지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전술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뚫리지 않을 때에 아주 개인기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선수가 볼을 물고 그 안으로 헤집고 들어가서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내어 그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굉장한 선수라고 하는 뜻이죠. 요즘에는 에이스 대신에 그래서 크랙 혹은 슈퍼크랙 이렇게 부릅니다. 야말 선수가 어리기는 해도 지금 대회 누구보다도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 보십시다. 축구의 밀집 수비 저리 가라 할 만큼 갑갑하지 않습니까? 저 문제 어떻게 뚫고 가야 하나? 저 문제 어떻게 무너뜨리나? 늘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습니까? 변화할 조짐 보이지 않고 헤쳐갈 길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저기에 균열을 내고 저 문제를 뚫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촘촘한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조그만 틈조차 없다 할지라도 그 틈을 기도하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 누가 바다를 가르리라 생각했습니까? 저 바다를 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가겠다 예상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파하시고 흩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슈퍼크랙은 예수님만한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그를 믿고 기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주님 8절에서 이리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주님 8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조차도 누군가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 하물며 너희가 내게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8절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고요?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만한 믿음을 내가 너희 중에 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시는 거죠. 이만큼 철저히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 기도자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찾으실 때에 그러한 인생들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죄송합니다.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치 않고 늘 기도하며 언제 우리 주님 오셔도 주께서 보시길 원하는 믿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 전부 다 들어주시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아버지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간에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더 선한 길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스스로 선악을 결정케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인 줄 알게 하소서. 우치무라 간조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대로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보면 다니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작정한 날부터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내고자 그가 겸손하여졌을 때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우리 두 번째 나눈 것이요, 이루어주시리라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에 사실은 하나가 더 붙어야 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이루어주시리라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뜻, 내 바람, 내가 원하는 것들 구해서 얻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는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기도의 가치라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마음을 알고 붙잡기 위해 하는 게 기도지 내가 원하는 것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여 나 원하는 마음만 줄곧 다 내놓고 기도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쭤봐야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그가 이루어주시리라 믿고 끝까지 주께 간구할 때 설령 그 답이 내 간구의 제목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네 삶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믿음의 간구가 늘 이어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제목 많은데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